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 배후가 북한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소니 영화사는 지난달 말부터 자칭 평화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는 해커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할리우드 유명인사 등 4만 7천 명의 신상 정보와 미개봉 영화들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니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오는 25일 개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커 단체는 소니의 영화의 개봉을 취소하도록 위협해왔습니다. 이처럼 해킹 단체의 테러 위협이 불거지자 소니 측은 결국 25일로 예정됐던 영화 개봉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 당국자가 인터뷰 영화를 사전에 관람하고 영화의 흥행을 기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소니 경영진과 만남을 갖긴 했지만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아시아 외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일상적인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과 큐바가 53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에 나서는 가운데 양국 간 경제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본부를 둔 피터슨 국제경제기구는 18일 큐바에 대한 미국의 무역 규모가 연간 60억 달러 안팎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큐바에 대한 봉쇄 정책을 완화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쿠바 진출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배된 쌀과 콩이 쿠바로 유입되고 쿠바산 니켈과 석회석 등 광물질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시가 담배로 유명한 쿠바의 담배 제조업체들 역시 미국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간 관광산업 증대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미국과 쿠바의 교역량이 증가하면 세계 다른 나라들도 쿠바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 현재 10억 달러 수준에서 내년 17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위기에 처한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연말 특별연설에서 러시아 경제는 곧 회복될 것이며 루블화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제 위기가 최근 2년 새 불거진 것을 지적하면서 외부 요인들이 변화되고 개선된다면 금세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중앙은행과 경제 관료들이 환율 가치의 안정을 위해 적합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현재 러시아 정부가 충분한 외화 보유를 갖고 있다며 러시아의 미래는 밝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최근 북부 지역의 한 마을을 공격해 32명을 살해하고 100여 명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보코하람은 지난 14일 굶수리 마을을 습격해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하고 납치했습니다. 또 반군들은 이 과정에서 통신망을 파괴해 이 소식이 외부에 늦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굶수리 마을은 지난 4월 보코하람이 여학생 200여 명을 집단 납치한 치봉마을과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스로 현장을 빠져나온 이 마을 주민들은 당시 보코하람 무장요원들이 주민들을 겨냥해 기관총을 난사하고 집집마다 불을 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케냐의회가 국민들의 자유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케냐의회는 17일 승인한 새로운 테러방지법은 테러 용의자들을 장기간 구금할 수 있고 국가안보에 해로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처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평가들은 세부안법이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그러나 새로운 법은 오직 범죄 행위에만 국한될 것이라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케냐는 최근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 알샤바브로부터 잇단 공격을 받아 적잖은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4년 12월 1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유엔 총회가 18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5년 안에 적대국의 산업시설을 마비시킬 첨단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The North Koreans could now probably do an attack similar to what we saw against.
소니 영화사의 내부 정보 미개봉 영화를 유출시켜 큰 파장을 일으킨 해킹 사태의 배후가 북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중동 카타르 현지 취재 두 번째로 북한과 다를 바 없는 열악한 생활 환경을 보도해 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18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제3위원회 표결 때보다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가 5개 나라 늘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18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표결 당시와 비교해 찬성표가 5표 더 늘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안한 올해 결의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지만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재안이 결의안에 포함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북한은 이날 유엔총회 표결에 앞서 이번 결의안이 북한에는 가보지도 못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작성한 조작된 보고서에 바탕을 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모든 회원국들이 반대할 것을 주장했지만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는 22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15개 이사국 중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안보리에서는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 상황은 무난히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소니 영화사의 내부 정보와 미개봉 영화를 유출시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해킹 사태의 배후가 북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정부가 직접 연루된 증거가 포착됐다는 건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소니 영화사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등 미 주요 매체들은 17일 정보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소니 컴퓨터 시스템 공격에 중심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결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킹은 북한 외부에서 이루어졌지만 실제 공격을 가한 해커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한 당국자는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에 북한 정부가 연관된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사이버 테러 혐의로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난할지 논의 중이며 어떤 대응을 할지 아직 분명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일부 관리들은 김정은 정권에 이 문제의 책임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번 사건의 배후를 캐기 위해 북한 컴퓨터 시스템에 어떻게 침투했는지를 공개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또 관리들은 이 문제로 북한과 직접 충돌하는 것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런 상황을 바라는 북한의 희망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소니 영화사의 모기업인 소니가 자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북일간 진행 중인 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은 미국 수사당국이 빠르면 18일 이번 해킹을 지시한 주범이 북한 정권이라는 결론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니 영화사는 25일로 예정된 영화 인터뷰의 개봉을 취소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극장 업체 대다수가 영화를 상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고려해 극장 개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국 대형 극장 체인인 리걸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시네마크 홀딩스 등은 영화의 상영 계획을 포기 또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훈입니다.
미국의 소니 영화사가 인터뷰에 김정은 제1위원장 암살 장면과 관련해 국무부 고위관리에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장면에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인다는 게 당국자들의 반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포격을 받아 머리카락에 불이 붙고 결국 머리가 터져 죽는 영화의 절정 부분입니다. 북한이 지난 6월 20일 무자비한 대응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당시 미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이 영화를 제작한 소니 영화사 측에 북한의 위협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비스트는 해킹으로 유출된 소니 영화사 간부들의 이메일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니 영화사의 자문 요청을 받은 군사 안보 전문 랜드 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첫 위협 닷새 만인 지난 6월 25일 소니 영화사 마이클 린튼 회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문제 장면을 변경하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영화 장면 수위를 낮출 경우 북한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겠지만 김정은 일가를 제거하고 북한 주민이 새 정부를 수립하는 내용은 남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입니다. 그러자 린튼 회장은 같은 날 베넷 연구원에게 보낸 답장에서 국무부의 매우 높은 관리로부터 이 같은 판단에 동의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다음 날인 26일 린튼 회장에게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대화를 나눴으며 그 역시 이번 위협이 북한 특유의 협박이며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킹 특사가 별 우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았고 전적으로 소니 영화사의 결정에 달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비스트는 소니 영화사의 최고 경영자와 외부 자문 인력의 이런 이메일을 근거로 적어도 두 명의 미 정부 당국자가 이 영화의 1차 편집본을 본 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가 이를 북한 정권을 겨냥한 유용한 선전수단으로 간주하며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부가 소니 최고 경영진과 대화를 나눴다고 확인했습니다.
I can confirm for you that Assistant Secretary Russell did have a conversation with Sony executives. As he does routinely with a wide range of private groups.
그러면서 이는 다양한 민간단체, 개인과 아시아 외교 정책을 논의하는 정례적 접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케 대변인은 그러나 보도 내용과 달리 로버트 킹 특사는 영화 인터뷰를 보지 않았고 소니 측과 직접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Bob King, contrary to reports, did not view the movie and did not have any contact directly with Sony.
또 소니 측이 러셀 차관보의 반응을 영화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읽은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떤 경영자도 그들의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국무부나 미국 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당국자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와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등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를 경영자들과 나눈 것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국무부 관리들이 영화사 최고 경영자 등 다양한 민간 부문 종사자들과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묻는 개인들을 정례적으로 만나고 협의한다면서 작품에 대한 예술가들과 영화업계의 선택을 존중하고 국무부가 이를 승인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터뷰는 미북 관계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아닌 그저 영화인 만큼 미국이 지지하거나 의견을 가질 만한 성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키 대변인은 자칭 평화의 수호자라는 해커 조직이 16일 인터뷰를 상영하는 영화관을 테러하겠다고 협박한 데 대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현재로서는 해당 위협에 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5년 안에 적대국의 산업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첨단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요.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의 한미연구소에서 17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제임스 루이스 전략기술 프로그램 국장은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대규모 사이버 전사들을 양성하고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강화해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특히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이란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could now probably do an attack similar to what we saw against the Saudi oil company.
지난 2012년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컴퓨터망에 침투해 자료를 대량 삭제한 사건이 있었는데 북한도 적대국들을 겨냥해 이와 비슷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사이버 능력을 계속 강화한다면 적대국의 산업시설을 겨냥한 첨단 사이버 공격 능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orth Korea's trajectory, though, is that eventually, 5 years from now, perhaps even sooner, they could do something like.
북한이 앞으로 5년 안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이버 공격으로 평가되는 스톡스넷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톡스넷은 미국이 이란의 핵 농축시설을 마비시킬 때 사용했던 소프트웨어로 알려져 있는데 이란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지난 2010년 언론 보도를 통해 스톡스넷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첨단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미국과 심각한 분쟁이 있지 않는 한 실제 사용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은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They are more likely to operate outside of international norms. They are more likely to take risks. And they're more likely.
사이버 공격에 관한 한 북한은 국제 규범을 벗어나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우려된다는 겁니다. 루이스 국장은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힌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을 때 감수해야 할 위험을 오판하기 쉽다며 한국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사이버 공격으로 표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현재로서는 스톡스넷 공격에 대한 방어 체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전에 억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주요 산업시설이 외부 공격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루이스 국장은 최근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니 내부의 불만 세력이나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활동가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단발적인 공격으로 끝났겠지만 이번 사건은 소니에 대한 공격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과거 북한의 공격 행태와도 유사하다고 루이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은 외화 벌이를 목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중동 등 전 세계 16개 나라에 약 5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근로 조건은 한국의 한 민간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노예 노동으로 표현할 정도로 극히 열악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상황인데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뿐 아니라 임금의 상당 부분을 당국에 상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VOA는 최근 중동 카타르를 방문해 현지에서 일하는 3천여 북한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세 차례 걸쳐 보내드릴 현지 기획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숙소와 식사 등 열악한 생활 환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은정 기자가 도하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5시,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알세일리아. 200m 반경으로 주변에 아무 건물도 없는 공터에 임시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기자는 북한 노동자들이 이 임시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방문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형 승합차들이 전조등을 밝힌 채 줄줄이 지나갑니다. 어림잡아 15대. 새벽 6시 공사 시작 시간에 맞춰 각자의 일터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노동자들을 뒤로 하고 둘러본 숙소. 벽도 지붕도 양철로 만들어진 간이 숙소들이 성냥갑처럼 줄지어 있습니다. 주변 길은 전혀 닦이지 않아 신발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나고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2010년 실시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타르에서는 7만 6천 채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92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숙소 인근에서는 방화와 살인 등 강력 사건이 종종 일어나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카타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숙소는 기자가 방문한 알세일리아 외에 알샤하니아, 사나이아 산업지대에 있습니다. 카타르의 한인 건설업자 이종설 씨에 따르면 북한인들의 숙소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비해 더욱 열악합니다. 이 씨는 2012년까지 움살랄 모하메드 지역에 자신이 채용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갖고 있었고 300m 떨어진 곳에 북한 노동자 숙소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자체 숙소니까 더 안 좋죠. 그 사람도 사는 집이요. 합판으로 줬어요, 합판.
플레이우드 페인트 칠을 했죠.
이제 뭐 굉장히 열악하죠. 이 지붕은 이제 함석지붕. 함석지붕에 합판으로 줘가지고 땅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띄워가지고 왜냐하면 여기는 뭐 전갈이나 벌레 같은 거에 먼지 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카타르의 북한 노동자들은 공사 기간에 맞추기 위해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공사 현장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설 씨가 3년 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랜드마크 뒤에 학교 짓는데 그 인도 사람이 나한테 와서 북한 사람들이 자기네 현장에서 40명이 일하는데 이제 뭐 합판. 합판을 깔고 맨 땅에다가 합판을 깔고 그 위에서 그냥 저 뭐야 담요 덮고 자고 담요 위에다 비닐을 덮고 그리고 자고 새벽에 바로 일어나서 거기서 일한다. 목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달씩 그냥 일한다 그래요.
도하 시내 건설 현장 앞에서 기자와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한 북한인 노동자도 숙소가 좁아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숙소에 4인용, 6인용, 8인용 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자 인터뷰는 신변 안전을 위해 대독했습니다.
좋게 뭐 8명 짜리는 최소고 일시키는 게 덥진 않은데 좁으니까 좀 말짜다고 아무나
8명짜리는 제일 좁습니다. 에어컨 켜니까 덥진 않은데 뭐랄까 좁으니까 생활하기가 좀 말잽니다. 그런 데서 생활하니까 말입니다.
그는 식사도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밥 같은 건 얼마 생겨왔는데 창고니가 좀 한심하다. 너무 한심하다.
밥 같은 거야 카타르에 밥 먹으러 온 건 아니니까 밥 같은 건 신경 안 쓰는데 찬거리가 한심하단 말입니다. 너무 한심하니까 먹지 못할 정도입니다. 밥은 우선 저도 한 달에 겨우 식당에서 주는 밥 먹으면 한 숟갈 먹으면 잘 먹겠습니다. 반찬이라는 게 너무 한심하니까 배추 썰어서 삶은 거 볶은 식입니다.
카타르 현지의 북한 노동자들은 숙소에서 요리사가 제공하는 북한식 음식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간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빌라를 지었던 에이브 윤 씨입니다.
체구가 작아요.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평양에서 가져온 거 가지고서 많이 한국 식품을 많이 그렇게 하고 야채 같은 것도 충분하게 안 먹이는 것 같아요.
열악한 숙소와 부실한 음식보다 북한 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구타입니다. 한 북한 노동자는 VOA에 간부들은 구타를 안 하지만 같은 노동자 사이에 구타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뭐 반장 이런 사람?
반장이 말 안 들으면 반장이 좀 때린단 말입니다. 때린다고 말을 해도 사업소에서는 반장 잘했다고 합니다. 실제 따지고 보면 반장이 잘못한 건데 반장이 말하는데 엇나갔다는 식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직장장 한 사람이 4명에서 5명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점호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설 씨입니다.
일 좀 좀 안 하면 그 당원들이 이제 높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개새끼들하고 욕 한번 하면 그냥 뭐 세메트 한 포씩 치고서 뭐 20층, 30층 그냥 막 뛰어 올라간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뛰어다닌대. 그 말을 안 들으면 귀국조치 당하고 이제 처벌 받는다고. 여기 그 외국 사람들, 개들을 쓰는 외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가정을 일으키고 목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이역말리 카타르 땅에서 땀 흘리는 북한 노동자들. 중동 지역의 부자 나라라는 카타르에서 그들의 삶은 북한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열악한 숙소와 부실한 식사, 그리고 더욱 감내하기 힘든 건 철저한 감시와 때때로 날아드는 매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카타르 현지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현지 취재를 통해 집중 조명하는 기획보도. 다음 시간은 세 번째 순서로 북한 노동자들의 밀주 제조와 거래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8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 탈상이 끝남에 따라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우상화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3년 탈상을 계기로 북중 간 관계 회복 조짐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3주기 행사를 계기로 북한은 3대 세습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를 공식 선언하고 김 제1위원장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밝혔습니다.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17일 금수산 태양궁전 앞 광장에서 열린 중앙추모대회에서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 명령을 충정 다해 받들어 드팁없는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또 군부 1인자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도 연설에 나서 김정은 백두산 강국을 일떠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김 국방위원장의 3년 탈상을 마무리하면서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김정일 3주기 행사에서 김정은 백두산 강국이나 위대한 김정은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점을 지적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추모대회에서 최룡해 당비서가 당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군을 대표해 김 제1위원장 앞에서 충성을 다짐함으로써 이들이 향후 김정은 체제의 양대 기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최용해가 그 김정은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그 국정의 중심이 김정은 아래서 최용해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군 쪽은 황병사가 그 관리하는 식의 축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는 또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17일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김 국방위원장 3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사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은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한 김 국방위원장을 그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강 대변인은 류인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오전에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당 서열 5위인 류 상무위원은 특히 시진핑 동지가 총서기를 맡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북중 두 나라의 전통과 우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추도식된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중 관계가 크게 경색되는 바람에 중국 측 대표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3주기 행사 참석을 계기로 두 나라 관계 회복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교적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두 나라가 3년 탈상을 구실로 자연스럽게 관계 회복의 분위기를 만들려는 움직일 수 있다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발표한 내용 또한 그런 조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도 북한 관영방송이 류 상무위원의 방문 사실을 보도한 점을 지적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한국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지난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를 맞아서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이희호 여사의 조화를 북한 측에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노시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개성을 방문하셨는데요. 그날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지난 8월 개성에서 김양근 비서를 만난 이래 다시 개성을 방문해서 원동현 북한 측 통전부 부부장을 만났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북측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에 조화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호 여사님께서 김정일 위원장 3주기에 담례 차원에서 제가 조화를 가지고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조화의 담례 차원에서 이호 여사께서 북측에 김정일 위원장 3주기에 네. 조화를 보낸 것입니다.
네, 네. 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메시지, 북한식 표현으로는 사이의 말씀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호 여사께서 3주기에 대한 1호의 말씀을 조의문으로 전달을 해서 제가 낭독을 하고 전달을 했고요. 원동현 부부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께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렇게 1호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그런 말씀과 함께 이호 여사께서 사실은 금년 12월에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은 금년 93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건강 관계로 내년 5월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는데
네.
그 5월에 좋은 곳에 오셔서 편히 쉬고 가시도록 그러한 그 초청을 재확인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박 의원님은 한국 당국의 메시지 같은 걸 전한 것은 없으신가요?
뭐 그러한 것은 없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한을 접촉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었고 그 내용도 조율을 해가지고 이번 방북 승인도 정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의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개성 방문을 마친 뒤에 북측의 대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 같은 해석을 하셨습니까?
저는 과거 15년간 대북 접촉의 경험이 있고 특히 2000년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특사 역할을 담당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 3천은 선핵폐기라는 조건을 붙여서 북측과 대화를 요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 대북 정책은 선핵폐기의 빗장을 풀어버렸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했을 경우 그 자리에서 5.24 경제조치 해제 그리고 금강산 관광의 재개 등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 것은 그러한 5.24나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대통령이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북측에서 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북측의 원동현 부부장은 총정치국장이 지난 아시안게임 때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정부와 소위 정계 인사 등 두루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키자는 그러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따라서 평양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네.
우리 한국에서 돌출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러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어떠한 경우에도 돌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서 내년은 특히 6.15 공동선언의 15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남북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반드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강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5년간 북측 인사들을 만나보았지만은 이번만큼 그렇게 강하게 남북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은 제가 느끼기로는 가장 처음이다. 그리고 강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내년에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함께 이희호 여사 방북이 이루어지면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 금전에도 12월 달에 만약 이호 여사께서 평양을 방문했다고 하면은 우리 북측에서도 어떻게 빈손으로 가시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한 여러 가지 배려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무엇인가 어떤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떤 비난도 없었고 반드시 대화를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원동현 부위원장과 함께 수행원들도 같이 따라오고 했을 텐데 전반적으로 그날 그 분위기를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물론 그 김정일 위원장의 3주기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엄숙했지만은
네.
상당하게 그 대화를 90분간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제가 필링으로 느낄 때 북한의 체제가 상당히 곤고히 안정화돼 있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의원님의 이번 방북에 대해서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박 의원님께서는 이번 방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새누리당 몇 의원들이 아주 험담으로 저희 방북을 비난했고 북측에서도 원동현 부부장이 어떻게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풍습상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착고를 하더라도 하는 건데 또 외교상에도 조문 외교라는 게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졸렬하게 비난할 수 있느냐 라면서 상당한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는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뭐 소수가 그런 의견을 표시하지만 그건 이근호할 필요가 있다 하고 그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께서도 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자제를 시켰고 더 큰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한 대화를 원하고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나 이완구 대표도 휴지 조각된 5.24 경제제출 해제 등 상당히 전진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에
네.
야당인 이 박지원이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도 집권 여당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니까 그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완구 원내대표와 통화를 해서 그분들을 자제시켰다는 말씀을 듣고 뭐 그러려니 한국식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박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8일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변경 조치는 남북관계 진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조치가 앞으로 북한의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6.1제 통일부 장관은 18일 서울에서 열린 유시스 통일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변경 조치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남북 간 합의로 공단을 운영한다는 약속이 깨지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임금 인상만을 시도한 채 경영 환경이나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다면 개성공단의 투자 환경을 악화시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의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유 장관은 전망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대화의장에 나올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대화의장에 나와서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은 소탐대실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 장관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북한의 반발이 있더라도 신뢰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한국 정부의 항의 통지문조차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소니 영화사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개봉을 취소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정상화 소식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백악관에서 쿠바와 외교관계를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외교관계가 끊어진 지 53년 만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도 같은 날 TV로 양국 관계 회복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고요. 이 쿠바 정부는 이 발표에 앞서서 간첩 혐의로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미국인 앨런 그로스 씨를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오랫동안 등을 돌리고 있었던 쿠바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배경 뭔가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쿠바 봉쇄가 민주적이고 번영하며 안정적인 쿠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는데요. 쿠바를 붕괴로 몰아가는 것은 미국 국익에도 또 쿠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정책보다는 개혁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게 더 낫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쿠바에 대한 낡은 접근 방식을 끝내고 관계 정상화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쿠바 관계의 새 장이 열렸고 두 나라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미국 TV 방송과의 회견에서 쿠바에 대해 민주화 이행과 인권 신장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양국 간의 대사관이 설치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대사관을 다시 개선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를 위해서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이 내년 1월에 아바나를 찾아서 고위급 대화를 시작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이 쿠바의 테러 후원국 해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테러 후원국 해제 문제는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로 하여금 쿠바 여행과 송금과 관련한 규제를 개정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당장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이 완전하게 자유화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같은 경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금수 조치를 풀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요.
네.
따라서 당장 이 조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봉쇄를 풀기 위해 의회 동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지만 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에서 이를 반대하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의회 승인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서 쿠바에 가해졌던 경제 제재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할 걸로 보입니다.
네, 특히 공화당에서는 쿠바 출신 의원도 오바마 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판해서 눈길을 끈다고요.
네, 쿠바계 이민가정 출신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인데요. 루비오 의원은 미국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쿠바에 모든 걸 양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쿠바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번 조처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루비오 의원, 이 쿠바와의 외교 관계 정상화 조치를 막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도 이 독재자에게 양보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정부의 이번 조처를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또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미국의 오랜 봉쇄 정책이 카스트로 정권의 통제력만 강화시켰을 뿐이라면서 이번 조처를 지지했습니다.
네, 양국 국민들 반응 어떤가요?
네, 미국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민 다수가 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하는데요. 하지만 이 쿠바 이민 사회에는 좀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를 환영하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이 그동안 이 반 카스트로 운동을 벌여온 주민들 가운데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쿠바에서는 이번 조치로 이 그동안 황폐해진 경제가 좋아지고 살기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높다고 하는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지도자와 전화통화를 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인 16일에 라울 카스트로 의장과 전화로 통화했는데요. 두 사람이 약 45분 동안 통화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사실 관계 정상화를 위한 두 나라의 고위급 논의는 지난 봄부터 시작됐다는데요.
네.
앞서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카스트로 의장이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쿠바 국민들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카스트로 의장이 말했습니다. 또 두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 차이점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카스트로 의장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가 빨리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외교관계 정상화까지의 과정도 좀 알아볼까요?
네, 쿠바에서 지난 1959년에 이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 평의회 의장이 이 혁명으로 친미 정권을 몰아낸 다음에 권좌에 올랐는데요. 미국은 그 뒤 1961년에 쿠바와 외교 관계를 끊고 이듬해부터 전면적으로 금수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후 지금까지 꽁꽁 오래붙었던 양국 관계가 오바마 정부 들어 조금씩 이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그리고 송금 제한을 완화하고 미국 기업의 쿠바 관련 사업과 식품 수출 등도 일부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추모식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카스트로 의장이 악수하는 모습이 중계되면서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에 어떤 중요한 신호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때 이미 두 나라의 고위급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리카르도 수니가 중남미 담당 보좌관이 지난해 6월부터 이 캐나다에서 쿠바 고위 관계자와 9차례 만나서 협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역시 앨런 그로스 씨를 풀어주는 문제였다고 하는군요.
네. 그럼 쿠바가 이번에 석방한 그 앨런 그로스 씨는 어떤 인물인가요?
이 간첩 활동 혐의로 쿠바에, 쿠바 감옥에 갔다가 풀려난 건데요. 이 그로스 씨는 미국 국무부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의 하도급 업체 직원이었는데 지난 2009년 12월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현지 유대인 단체의 인터넷 장부를 설치하려다가 사로잡혔습니다. 그 후 그로스 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그동안 5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있다가 풀려난 겁니다. 미국도 이에 대해서 지난 1998년부터 수감돼 있던 제라도 에르난데스 등 쿠바 정보원 3명을 석방했는데요. 그동안 이 쿠바 당국이 그로스 씨와 쿠바 정보원을 맞교환하자고 요청했었는데 결국 이번에 성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에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미 출신으로 첫 교황인데
네.
올 초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이후에는 또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앨런 그로스와 쿠바 정보요원들을 서로 맞교환해서 석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0월 바티칸에서 이 교황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과 쿠바 대표의 석방 협상을 직접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반응은 이번 두 나라의 외교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 같은 남미 국가들은 일제히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선언을 환영한다면서 유엔은 양국의 우호관계가 증진되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또 유럽연합은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가 역사적인 전환점이고 또 하나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한편 러시아는 이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고립과 봉쇄가 효과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을 듣고 계십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논란이 참 많은데요. 인터뷰의 개봉이 취소됐네요.
네, 소니 영화사가 결국 17일 성명을 내고 직원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영화관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영화 배급을 막으려는 뻔뻔한 노력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개봉 취소 결정을 내려 하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개봉하지 않는 건가요?
네, 추후에 극장 개봉 계획이나 주문형 비디오를 통한 배급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영화라는 게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들어온 영화를 개봉하지 못하면은 영화사의 손실이 참 크겠네요.
물론입니다. 이 영화 제작에 미국 돈으로 4천만 달러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영화 전문가들은 이 영화를 개봉하면 소니사가 많게는 1억 달러 정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네.
개봉이 취소되면서 반대로 최대 5,500만 달러 정도 손해를 보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소니가 이런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 해킹 때문에 입은 피해가 엄청난데요.
네.
이 해킹에서 아직 개봉하진 않은 영화 여러 편이 유출되면서 추가로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요. 특히나 이 직원들의 급여 자료, 영화 제작 관련 자료, 그리고 영화사 임직원들의 이메일 내용이 드러나면서 이 회사 인상에도 큰 손상을 봤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소니 영화사의 결정에 대한 비판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해커들의 요구에 굴복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공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는 비판인데요.
네.
이 영화에 나왔던 배우 몇몇도 공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소니 영화사는 이미 해킹 탓에 큰 피해를 본 데다가 이 대형 영화관 체인들이 이 인터뷰를 상영하지 않기로 해서 결국 개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런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은 이번 해킹, 즉 컴퓨터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져서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화제를 좀 막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무인 정찰기의 한국 판매를 승인했네요.
네, 미군 기관지죠. 성조지가 17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를 한국에 판매하는 걸 미국 정부가 승인했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미 국방부 인터넷 웹사이트를 인용해서 미국 방산업체 노스롭 그루먼사가 한국의 글로벌 호크 4대를 6억 5천만 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한국에 인도되나요?
첫 번째 글로벌 호크가 오는 2018년께 인도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미국이 대외군사 판매 절차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처음으로 파는 겁니다.
네,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글로벌 호크 어떤 항공기인가요?
네,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무인 정찰기인데요.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각종 탐지 장치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0.3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네.
작전 반경이 38시간에서 최대 42시간에 이르고요. 작전 반경이 3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원을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차차 흐려져서 아침에 평안북도에서 눈이 시작돼서 점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 서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51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5시 17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고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남포 하루 종일 흐리고 오후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신의주 하루 종일 흐리겠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개성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고 가끔 눈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0도입니다. 함흥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에 가끔 눈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2도입니다. 원산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4도. 청진 지역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0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려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 주간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열렬한 과학 세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They get caught in bushes and trees in
비닐봉지가 버려져서 나무나 풀숲에 걸려있거나 배수구로 들어가서 하수구를 막기도 하지요.
하지만 마크 대니얼스
네, 계속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English with you,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소니영 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 배후가 북한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소니영 화사에 대한 해킹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소니영 화사는 지난달 말부터 자칭 평화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는 해커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할리우드 유명 인사 등 4만 7천 명의 신상 정보와 미개봉 영화들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니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오는 25일 개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커 단체는 소니의 영화의 개봉을 취소하도록 위협해왔습니다. 이처럼 해킹 단체의 테러 위협이 불거지자 소니 측은 결국 25일로 예정됐던 영화 개봉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 당국자가 인터뷰 영화를 사전에 관람하고 영화의 흥행을 기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에 나서는 가운데 양국 간 경제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 본부를 둔 피터슨 국제경제기구는 18일 큐바에 대한 미국의 무역 규모가 연간 60억 달러 안팎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봉쇄 정책을 완화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쿠바 진출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재배된 쌀과 콩이 쿠바로 유입되고 쿠바산 니켈과 석회석 등 광물질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시가 담배로 유명한 쿠바의 담배 제조업체들 역시 미국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간 관광산업 증대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위기에 처한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연말 특별 연설에서 러시아 경제가 곧 회복될 것이며 루블화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제 위기가 최근 2년 새 불거진 것을 지적하면서 외부 요인들이 변화되고 개선된다면 금세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중앙은행과 경제 관료들이 환율 가치의 안정을 위해 적합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현재 러시아 정부가 충분한 외화 보유를 갖고 있다며 러시아의 미래는 밝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 하람이 최근 북부 지역의 한 마을을 공격해 32명을 살해하고 100여 명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코 하람은 지난 14일 굶수리 마을에 습격해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하고 납치했습니다. 또 반군들은 이 과정에서 통신망을 파괴해 이 소식이 외부에 늦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굶수리 마을은 지난 4월 보코하람이 여학생 200여 명을 집단 납치한 치복 마을과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스로 현장을 빠져나온 이 마을 주민들은 당시 보코하람 무장 요원들이 주민들을 겨냥해 기관총을 난사하고 집집마다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 군사법원은 보코하람과 싸우기를 거부한 군인 54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군인 가운데는 보코하람과 싸울 무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병령을 이탈하거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냐의회가 국민들의 자유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케냐의회가 17일 승인한 새로운 테러방지법은 테러 용의자들을 장기간 구금할 수 있고 국가안보에 해로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처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평가들은 새 보안법이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후르 케냐타 케네 대통령은 그러나 새로운 법은 오직 범죄 행위에만 국한될 것이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케냐는 최근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 알샤바브로부터 잇단 공격을 받아 적잖은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계획은 지지하지만 인권침해에는 반대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라디오를 여는 세상의 조승연입니다. 미국은 50년 넘게 쿠바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이런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23번째로 가결되기도 했지만 미국 정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바락 오바마 정부 들어서 쿠바계 미국인들의 고국 방문과 송금 제한 해제 등 일부 완화 조치가 있긴 했지만 제재의 큰 줄기는 그대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미 카리브해 나라 지도자들이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카리브 공동체 15개 회원국은 쿠바에 대한 54년의 금수 조치는 무의미한 것이라며 당장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쿠바의 민주주의 애로의 움직임과 인권 존중뿐만 아니라 쿠바가 다른 나라들과의 군사협력도 중단할 것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금수 조치로 인한 쿠바의 손해액은 1조 1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를 여는 세상에서는 주간 경제 뉴스와 함께 여러분을 과학세계로 안내할 열려라 과학세상 그리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순으로 보내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2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의 1인당 GNI는 2,870만 원, 미화로 약 2만 6,210달러인데 반해서 북한의 1인당 GNI는 138만 원, 약 1,260달러로 남한 GNI의 21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과 비교할 때 남북한 격차는 더 벌어졌는데요. 당시 남북한 GNI 격차는 18.7배였습니다. 또 무역총액도 남한이 북한의 14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를 맞아 기념우표를 발행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북한 국가우표 발행국이 개별 우표와 소형 전지 등 두 종류의 우표를 발행했다고 노동신문이 16일 전했는데요. 이 개별 우표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 문헌이 소형 전지에는 금수산 태양궁전의 전경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신문은 이 우표들이 김정일 동지의 유훈과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서 주체혁명 위협의 승리를 향해 투쟁해갈 인민과 군대의 신념과 의지를 굳게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텐진과 광둥, 푸젠을 자유무역지대로 선정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공무원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이 지역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해서 최근 3개의 추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결정된 자유무역구인 텐진과 광둥, 푸젠은 해안 경제 중심지인데요. 중국 남부에 있는 광둥은 첨단 제조업 생산기지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중국의 첫 번째 자유무역지대인 선전경제특구에 이어서 두 번째 개방시험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국 정부의 자체 평가와는 달리 회의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이 상하이가 자유무역지대를 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외국 투자와 기술을 끌어오겠다는 계획 역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실험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일부 전문가들은 자유무역지대의 미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사재기 열풍이 심각하다고 하죠?
네,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일반 서민들의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메밀은 러시아인들의 주식인데요. 올 들어서 65%나 폭등했고요. 설탕, 돼지고기 약 25%, 어류, 해산물도 15%가량 뛰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1월 물가 상승률이 9.1%였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사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직 식품이 동난 건 아니지만 워낙 가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미리 생필품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루블화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손해니까 이를 달러로 바꾸거나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난 1998년에 루블화 폭락으로 국가 디폴트 사태까지 갔었던 터라 이 러시아 국민들의 불안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들어보죠.
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가 국제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현지 산유량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알리 알 오마일이 쿠웨이트 석유 장관은 석유 수출국 기구는 지난 11월 OPEC 회의에서 더 이상 감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장관의 이번 발언은 유가 하락 저지를 위한 감산은 없다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기존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도 유가 시장이 자체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면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가 되든 40달러가 되든 OPEC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가 조만간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제 유가는 그동안 한 번 폭락한 후에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몇 달 안에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다가 이후에는 꾸준히 유가 상승을 이어가는 추세를 보여왔다면서 유가 하락이 조만간 끝나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기사에 나오는 시사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뉴스부터 들어보죠.
정부가 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핀테크로 불리는 금융과 IT의 결합은 이미 올 한 해 금융계를 휩쓴 키워드입니다. 이미 알리바바와 구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지급결제와 송금 서비스부터 투자 중개에 이르기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금융, 파이낸셜과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간편하게 송금 결제는 물론이고 대출, 자산 관리 등 각종 금융 서비스 기술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금융 업무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개인별 맞춤 업무를 볼 수 있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영국 런던이 이 핀테크의 중심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경제 용어도 뉴스나 신문을 통해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기획재정부가 최근에 추가한 시사 경제 용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로 이 핀테크가 뽑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이동통신 강국인데요. 하지만 이동통신 금융 관련 수준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금융 서비스가 중국보다 2년이나 뒤쳐져 있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핀테크 산업을 더욱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지식 충전, 재미 발전소.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이번에는 열려라 곽세상 함께 하시죠.
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90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1920년대에 발견된 항생물질 페니실린은 치명적인 감염을 치료하는 데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세균인 이른바 슈퍼버그가 등장해서 문제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소속 과학자들이 슈퍼버그와의 싸움에서 희망을 주는 합성물질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항생제는 기존 항생제와는 완전하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백신 연구소의 공동 책임자 몬 몬테라로 교수의 설명입니다.
Antibiotics are drugs that typically
기존 항생제는 보통 세균의 세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몇몇 친진대사 과정을 막음으로써 세균을 독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개발한 방식은 좀 다른데요. 펩타이드,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백질이 세균 세포막에 구멍을 내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균 세포를 독살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이죠.
슈퍼박테리아.
이 슈퍼박테리아는 여러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세균, 그러니까 이 어떤 약에도 죽지 않는 세균을 말합니다.
네. 폐결핵이나 폐렴 같은 병을 일으키는 세균 가운데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것들이 등장했는데요. 이런 세균을 죽일 방법을 새로 찾는 것이 의학계 현안입니다. 영국 정부가 펴낸 한 보고서는 슈퍼버그, 즉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에 감염돼 한 해에 천만 명이 죽고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항생제 사용이 40%나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항생제를 함부로 쓴 탓에 슈퍼버그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펴낸 보고서도 2012년 한 해에만 다양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폐렴이 약 45만 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HIV 바이러스는 후천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는데요. HIV 바이러스는 인체 면역 세포에 구멍을 내 사람 몸에 침투합니다. 그런데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몬테라로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만든 단백질은 바로 이 HIV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의 끝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합성 단백질도 HIV 바이러스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세균을 파괴합니다. 연구진이 살펴본 결과 기존 항생제 두 종은 실험한 세균 가운데 절반 정도를 죽이거나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지연시켰습니다. 반면에 새 합성 물질은 세균 약 90%를 파괴했습니다. 몬테라로 교수는 쥐의 혈액에 세균을 넣고 몇몇 실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would be an infection we give the mice that is 100% fatal within 24 hours.
이런 경우에 쥐가 보통 하루 안에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새 합성 물질을 투여했더니 쥐가 모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쥐 안에 있는 발견 가능한 모든 세균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지원한 이번 연구는 학술지 항생물질과 약물요법에 실렸습니다. 몬테라로 교수는 자신들이 개발한 합성 단백질에 관심이 있는 제약회사를 찾은 뒤 몇 년 안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으로 연구를 진전시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25일 기독교 성탄절의 즈음에 지구촌 많은 곳에서는 선물을 사서 집으로 들고 가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대개 비닐봉지에 물건을 넣고 다니는데요. 사실 비닐봉지는 12월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식료품이나 다른 물건들을 담을 때 쓰입니다. 비닐봉지는 쓰기에도 편하고 쓰고 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쓰레기가 된 많은 비닐봉지는 물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비닐봉지가 환경에 해를 주는 것을 막으려고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점들이 고객에게 비닐봉지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미국 내 몇몇 주와 시가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손님에게 제공되는 모든 비닐봉지에 적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상점을 찾는 사람 가운데 많은 이가 갈 때마다 가게에서 주는 비닐봉지를 고맙게 여깁니다. 하지만 지구정책연구소에서 연구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자넷 라르센 씨는 그렇게 고객들에게 주어지는 비닐봉지 대부분이 곧 버려진다고 말합니다.
They get caught in bushes and trees and
비닐봉지가 버려져서 나무나 풀숲에 걸려 있거나 배수구로 들어가서 하수구를 막기도 하지요.
하지만 마크 데니얼스 같은 사람은 환경을 생각하면 비닐봉지도 훌륭한 선택이라고 반박하는데요. 데니얼스 씨는 미국에서 가장 큰 비닐봉지 제조업체인 하이렉스 폴리사의 부사장으로 환경정책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Every single scientific litter study that has been done always show the plastic retail
지금까지 쓰레기를 다룬 과학 연구들이 모두 가게에서 나오는 비닐봉지가 전체 쓰레기 가운데 1%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환경단체들이 흔히 비닐봉지가 쓰레기 매립장에 가득 차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미국 환경보호국 통계를 보면 가게에서 나오는 봉지를 포함해서 모든 비닐봉지가 전체 쓰레기에서 0.25% 정도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5년 전부터 모든 비닐봉지에 5센트를 물리고 이 돈을 지역 하천을 청소하는 데 씁니다. 이 업무를 이끄는 브라이언 베누아이 씨는 사람들이 비닐봉지를 적게 쓰면 쓸수록 하천에 떠내려오는 비닐봉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천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청소할 때 나오는 일회용 비닐봉지가 60% 정도 줄었다고 하는군요.
Y 씨는 또 이런 현상이 수중 생물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We also know that plastic bags they break down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 이 비닐봉지들이 조각조각 나는데 이런 걸 물고기나 거북이 같은 수중 생물이 먹거나 삼키면 아주 큰 피해를 보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DC에 있는 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비닐봉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복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닐봉지에 5센트를 내는 게 우스워 보이긴 하는데 환경을 위해서라면 좋은 생각이죠.
특히 몇몇 사람만 강이나 하수도에 물건을 버리는 건데 왜 모든 사람이 돈을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이렉스 폴리사의 마크 데니얼스 부사장은 비닐봉지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대신 자신의 회사나 다른 회사들이 하듯이 비닐봉지를 재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We reprocess it, we clean it, we shred it, we make new.
우리 회사는 모아온 비닐봉지를 씻고 부수고 다시 새로운 재활용 비닐봉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정책연구소의 자네 라슨 씨는 재활용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The plastic bag industry is often used recycling as a deterrent.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하기를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대형 비닐봉지 제조업체들이 지역사회 이런 움직임을 저지하려고 재활용을 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씻은 다음 다시 쓸 수 있는 봉지가 모든 비닐봉지를 대체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 가운데 1,800만 명 이상이 비닐봉지에 돈을 물리거나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지역에 사는데요. 내년에 이런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최근 유럽 우주국이 발사한 탐사선이 해성에 착륙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해성에 다다른 탐사선이 보낸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지구 물의 기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 해성에서 왔다고 믿는 과학자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가설을 부정하는 자료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구에 있는 물의 기원과 관련해서 수십억 년 전 해성이 지구에 충돌할 때 해성에 있던 물이 지구로 옮겨졌다는 설이 그동안 아주 유력했었는데요. 이번에 해성에 착륙한 탐사선이 보내온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해성에 있는 물과 지구에 있는 물이 화학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왜 해성 충돌 같은 외부 요소를 통해 지구에 물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 펄펄 끓던 지구가 식는 과정에서 물이 생겼다고 많은 과학자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시 지구에는 어떤 종류의 물도 남아있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가 외부에서 물이 지구로 들어왔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 온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외부 유입설은 모두 부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혜성이 아니라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지구에 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설도 있었는데요. 혜성의 물 구조가 지구 물의 구조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소행성 충돌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지구 물의 기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를 많은 과학자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데요. 혜성에 착륙한 탐사 로봇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 더 확실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군요.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라디오로 있는 세상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얘기를 들어보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날 주인공은 탈북 화가 송벽 씨입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송벽 씨는 북한을 탈출해서 지난 2002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남다른 소질이 있어서 선전직관원으로 뽑혀 성실하게 일하던 그가 왜 북한을 탈출한 걸까요? 네, 송벽 씨는 현재 그림을 통해서 전 세계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은 송벽 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작가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예, 송 작가님이 이 북한을 탈출하신 게 2001년이죠?
북한을 탈출한 거는 네. 마지막으로 2001년이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는 2002년 됩니다.
예, 송 작가님의 그 탈북 이야기와 그 과정은 이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네. 예, 그때 얘기 잠깐만 좀 듣겠습니다. 탈북하시게 된 동기가 뭐였습니까?
누가 자기 사는 고장과 자기 부모, 형제 필요한 채 북한을 탈출하겠어요.
그렇죠.
당시에서 저는 북한에서 스폰 사람들이 끌어주고 나갈 때 저희 집도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식량을 좀 구하려고 북한을 넘어가다가 도망당해서 저희 아버지 편의를 가는 모습 보면서도 구하지 못한 그 나의 자책감 그리고 북한 국경 경비대 군인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사람들은 저를 이제 총탁으로 때리면서 너도 죽지 왜 너도 살아남냐 하면서 그것을 구타를 엄청 맞고 적수를 피해가지고 그걸 좀 끌려갔거든요.
네.
그 보혈부 군인에 끌려가서 매 맞으면서 왜 북한을 탈출하려고 했느냐. 아버지가 진짜 죽었냐. 뭐, 중국에서 뭐, 한국 목사나 무슨 뭐, 한국 사람 만나려고 했더냐. 하는, 있지도 않는, 당치 않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흑복하게 막 대하고 때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수용소에다 집어넣었거든요.
네, 그때 작가님 네, 그 나이가 몇 네. 살이었습니까?
그때가 29, 28, 아.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네, 뭐 저는 뭐 김정일 얘기가 뭐 나빠가지고 뭐 북한 정부가 나빠서 뭐 북한을 이제 뭐 나으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감옥에서의 그 처절한 그 고문을 겪으면서 수용소에서의 그 비참한 삶, 인간 이하의 침울을 받으면서 내가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이때까지 충성하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무슨 뭘 잘못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끝없이 저는 반복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시험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가면은 꼭 북한을 탈출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시험사에서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힘든 시간을 그 지탱하게 한 힘이 있었다면 뭐였습니까?
다른 거는 생각나지 않고,
예,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 생각났더라고요.
아, 예.
그 전에 아주 막내 동생하고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으면은 안 되겠다, 그 가능한 그 희망을 부모한테 내가 만나겠다는 그 희망, 가능한 그 희망을 가지고 붙었는 게, 그것이 없으면 떠나면은 진짜 죽었겠죠.
네. 그리고 남한으로 오셨습니다. 2002년에 입국하셨다고요.
예.
그 한국에서 적응하기는 좀 어떠셨습니까? 좀 체제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사회에 갑자기 들어선 건데.
뭐 제일 뭐 한국에 와서 느낀 거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자유. 내가 뭘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뭘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과일 먹고 싶으면 나가서 얼마든지 과일도 먹을 수 있고, 고기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이 시각에 사탕 먹고 싶으면 나가서 얼마든지 사탕을 먹을 수 있고, 그 배부를 수 있다는 자유가 있는 것이 참 신기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인데요, 사실.
예. 처음에는 이제 하얀 쌀밥을 해놔가지고, 그 하얀 쌀밥을 이제 한 숟가락 딱 떠가지고 먹고 먹는 이제 일대에 안 넘어갔어요. 그 한 숟가락 뜨면서 얼마나 그 눈물이 나는지,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숱한 북한 국민들이 그 흰쌀과 한 끼 먹기 위해서 전쟁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거든요.
네.
그 한 식구의 그 무거움을 그때에 2002년대 저는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그 미술 공부를 시작하셨는데요.
네.
예. 원래 그림을 잘 그리셨습니까?
뭐 저는 뭐 잘 그린다고 생각은 못했는데, 근데 뭐 잘 그린다는 생각이더라고요.
잘 그리셨나 보네요.
다행이냐고. 제가 이제 일반 노동자로 이제 배출 받아가지고,
네,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때에도 내가 이제 조그만 이제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녔어요. 일하다 말고 짬짬이 그림 좀 그리고 그 하는 모습을 이제 당 비서가 주시게 나를 바라본 거예요.
네.
그러다가 하루에 나를 찾더라고요.
네.
잠시 방에 갔더니 자기 앞에서 이제 담배 개털이를 이제 그려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프 형제에다가 그 담배 개털이를 그려줬더니, 아, 괜찮네 하면서 자기하고 같이 일할 수 없냐, 이거 성전 포스터 그림 그릴 수 있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것을 하는 것이 저희 꿈이 됐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당부터 신임으로 제가 거기에 발탁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선전 작가로 활동하시면 그 다른 일반 노동자보다는 좀 사는 게 나았겠어요?
아니, 같아요. 일반 노동자와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사와 똑같이 내주고 뭐 그런 게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시작하셨죠?
예.
예, 그 그림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왜 드셨습니까?
예.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마치면서, 아, 전문 작가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내가 전문 작가로서 나의 작품을 통해서 이제 자유의 소중함과 평화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 작품으로서 이제 한국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제 말을 뭐를 잡을 것인가? 북한 국민들을 소재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원 졸업하면서 2000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 특히 이 그림을 공부하려면 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 돈, 책감 살 돈, 그 다음에 종이 살 돈이 모자라 없어가지고 노가다를 뛰고 식당에 나가서 밤마다 그 식당 그릇 닦기도 하면서 살살 돈이 없어가지고 며칠 동안을 이제 그냥 책감 사면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컵라면으로 그저 3일 동안을 컵라면으로 이제 생활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저는 행복했어요.
아, 그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셨어요?
아, 안 들었어요. 안 들고 더 행복했어요.
왜였습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네. 컵라면도 없어서 이제 굶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컵라면을 갖고 먹으면서 신 캠퍼스에다가 저만 떡집이면서 나의 이야기거리를 펼치잖아요. 네. 예술의 자유를 내가 표현하잖아요.
네.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 그림을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네. 많이 당황스럽죠. 북한에서 있을 때는 이제 사실적인 묘사를
네.
그리고 아름답게 그림 그리고 자연 풍경만 그리는 것이 이제 진정한 예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늘 당국이 정해준 것만 그리다가 원하는 것 그리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다 화폭에 담을 수 있다는 자유가 오히려 당혹스러웠다는 송벽 씨. 송벽 씨는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 땅에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더 사무치는 외로움에 가정의 소중함을 더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송벽 씨의 그 이유가 남다릅니다. 네, 그럼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가디오르는 세상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한국가요 겨울밤 이지형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밤방송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어둠 밤길 언덕에 너의 집 앞에 다가온 계절에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너를 기다리던 밤 그날을 생각해 유난히도 밝았던 쓸쓸한 달빛에 눈을 꼭 감고서 내게 속삭이듯 말을 해 이 세상 전부인 너를 좋아한다고 창문 새로 너를 본다면 나는 좋아
잊어버렸던 긴
목소리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spill the beans. Spill the beans입니다.
그렇다면 American English, you have probably heard this. Spill the beans. Spill the beans. Well, what does this mean? Let's find out.
그럼 마이크와 셀리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Sally, why are you so upset?
Do you remember I was planning a surprise party for Katie? Jim spilled the beans about it, and Katie knows everything now.
Oh, boy. Well, let's be positive, and I'll help you plan a new surprise.
네, 본문에서 마이크가 셀리에게 Hey, Sally, why are you so upset? Sally, 왜 화났니? 라고 물으니까 셀리는
Do you remember I was planning a surprise party for Katie?
너 내가 케이티에게 깜짝 생일 파티 해주려던 거 기억하니?
Jim spilled the beans about it.
그런데 짐이 비밀을 말하는 바람에 Katie knows everything now. Katie가 다 알아버렸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이크는
Oh boy, well let's be positive and I'll help you plan a new surprise.
야 어떻게 그렇게 됐니? 하지만 그냥 좋게 생각하자. 새 깜짝 파티 하게 되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위로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Sally, why are you so upset?
Do you remember I was planning a surprise party for Katie? Jim spilled the beans about it, and Katie knows everything now.
Oh, boy. Well, let's be positive, and I'll help you plan a new surprise.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spill the beans. Spill, S-P-I-L-L, spill the beans. Beans, B-E-A-N-S, beans, spill the beans입니다. When someone spills the beans, it means that they have given away a secret or a surprise. 네, spill the beans는 비밀을 누설하다, 무심코 비밀을 말하다 라는 뜻인데요. 어쩌다 본의 아니게 실수로 비밀을 얘기하게 된 경우에 주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Spill the beans. Spill the beans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콩을 쏟다 라는 뜻인데요. 콩을 흘리고 나면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들겠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수습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spill the beans는 비밀을 말해버리다 라는 의미로 쓰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친구가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Shh, it's a secret. Try not to spill the beans 라고 덧붙인다면 이건 비밀이야. 꼭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spill the beans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Sally, why are you so upset?
Do you remember I was planning a surprise party for Katie? Jim spilled the beans about it, and Katie knows everything now.
Oh, boy. Well, let's be positive, and I'll help you plan a new surprise.
오늘의 영어 표현, spill the beans. 비밀을 누설하다, 무심코 비밀을 말하다. To tell people a secret or surprise. Spill the beans.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4년 12월 19일) 오늘 중국의 자오찌양 총리와 영국의 마가릿 대처 총리가 베이징에서 홍콩 반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Under the terms of the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of 1984, after more than 150 years of British administration.
홍콩 반환 협정에는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며 중국은 1997년 이후 50여 년간 홍콩의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영토의 일부였던 홍콩은 1842년 체결된 난징 조약으로 영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난징 조약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다섯 개 항구를 개항하며 배상금을 영국에 지불한다는 등의 13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1982년 영국의 대처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홍콩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고 이때부터 홍콩 반환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교섭은 이후 난항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1984년 오늘 홍콩 반환 협정이 타결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체결된 협정으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155년 만에 중국에 반환됩니다. 1915년 12월 19일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최고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게 되는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태어납니다. 유년 시절 에디트 피아프의 인생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에디트가 태어난 직후 서커스단의 단원이었던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홀로 딸을 키우기 힘들었던 어머니는 아기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던 에디트는 어린 나이부터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그녀를 한 카바레 주인이 눈여겨보고 자신의 가게에 데려와 노래를 하도록 해줬습니다. 온갖 풍파에 시달린 삶이 배어있는 고뇌에 찬 목소리의 소유자 에디트 피아프의 매력은 이때부터 서서히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에디트 피아프는 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샹송 가수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6년간 전 세계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우수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올해 기업 우수상 수상업체 세 곳 가운데는 니카라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에코 플래닛 밤부 그룹이라는 대나무 재배 가공업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코 플래닛은 불법 사냥을 금지하고 있는 니카라과 내 천연 기념물 서식지에서 다양한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20%에 해당하는 산림 목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에코플래닛은 이와 함께 고위 경영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인재들을 선발하는 데 집중하고 여성의 권익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몽골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웨그너 아시아 장비사입니다. 이곳은 중장비들을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외근어사는 몽골 중앙 또는 지방정부와 함께 민관협력을 맺고 900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음료업체인 미국의 코카콜라사도 국무부의 올해 기업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코카콜라는 지난해 태풍 하이엔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재난구호 사업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코카콜라는 이와 함께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보급하고 식수 보존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등 수질 개선 활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찰스 리스킨 차관보는 이번에 기업 우수상을 수상한 이들 3개 업체들은 미국의 오랜 기업 전통을 유지하는 모범적인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혁신을 중요 덕목으로 여깁니다. 또 미국의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기업들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를 하고 지역의 일꾼들을 고용하며 주주들의 이익 증대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일에도 적극 나섭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틴틴 클럽. 바깥 세상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고 즐기고 또 꿈꾸며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10대와 20대를 위한 시간 틴틴 클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을 무대로 뛰는 청년들을 만나보는 오늘을 뛰는 젊은이.
젊다고 어리다고 여자라고 아니면 어디 갇혀있다고 절대로 내가 이걸 못하겠구나가 아니라
특별한 재능과 끼를 자랑하는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화제의 인물.
Music can be your passion, it can be your work, it can be your living, it can be what you do and it's fun.
여러분께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우리는 통일세대.
같은 나라 사람인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하면은
대중문화, 영화, 음악, 패션까지 젊은이들의 최신 경향을 알아보는 문화를 만나다.
We spend so much time online on our devices that we really miss real life.
틴틴 클럽에 오시면 오늘을 사는 10대와 20대가 보입니다.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틴틴 클럽을 만나보세요.
비오에 월드 뉴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 수사국이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 배후가 북한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소니 영화사는 지난달 말부터 자칭 평화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는 해커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할리우드 유명인사 등 4만 7천 명의 신상 정보와 미공개 영화들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니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오는 25일 개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커 단체는 소니의 영화의 개봉을 취소하도록 위협해왔습니다. 이처럼 해킹 단체의 테러 위협이 불거지자 소니 측은 결국 25일로 예정됐던 영화 개봉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 당국자가 인터뷰 영화를 사전에 관람하고 영화의 흥행을 기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에 나서는 가운데 양국 간 경제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 본부를 둔 피터슨 국제경제기구는 18일 큐바에 대한 미국의 무역 규모가 연간 60억 달러 안팎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봉쇄 정책을 완화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쿠바 진출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재배된 쌀과 콩이 쿠바로 유입되고 쿠바산 니켈과 석회석 등 광물질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시가 담배로 유명한 쿠바의 담배 제조업체들 역시 미국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간 관광산업 증대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미국과 쿠바의 교역량이 증가하면 세계 다른 나라들도 쿠바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 현재 10억 달러 수준에서 내년 17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위기에 처한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연말 특별연설에서 러시아 경제는 곧 회복될 것이며 루블화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경제 위기가 최근 2년 새 불거진 것을 지적하면서 외부 요인들이 변화되고 개선된다면 금세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중앙은행과 경제 관료들이 환율 가치 안정을 위해 적합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의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 하람이 최근 북부 지역의 한 마을을 공격해 32명을 살해하고 100여 명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코 하람은 지난 14일 굶수리 마을을 습격해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하고 납치했습니다. 또 반군들은 이 과정에서 통신망을 파괴해 이 소식이 외부에 늦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굶수리 마을은 지난 4월 보코 하람이 여학생 200여 명을 집단 납치한 치봉 마을과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스로 현장을 빠져나온 이 마을 주민들은 당시 보코 하람 무장 요원들이 주민들을 겨냥해 기관총을 난사하고 집집마다 불을 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 군사법원은 보코 하람과 싸우기를 거부한 군인 54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인도가 자체 개발한 대형 로켓을 이용해 중량급 정지 궤도용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인도 우주국은 로켓 마크 3호에 실린 윈공위성이 18일 남부 안드라 파라데시주의 스리 하리코타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을 정지 궤도에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로켓 추진체 기술이 중요한데 인도가 최근 개발한 마크 3호가 첫 위형을 선보인 겁니다. 케냐 의회가 국민들의 자유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케냐 의회가 17일 승인한 새로운 테러 방지법은 테러 용의자들을 장기간 구금할 수 있고 국가안보에 해로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처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